수요일 새벽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자, 1절 말씀부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니, 그런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기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네오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이제 울게 됩니다. 우는 이유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가 했던 말 때문입니다. 형 유다가 말하기를 이제 베냐민을 향하여 한 말, 그리고 아버지의 평안을 걱정하는,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이 가지고 있는 자루에 은잔이 나왔을 때에 자신을 버렸던 것처럼, 팔아먹었던 것처럼 모든 문제를 베냐민에게 뒤집어 씌우고 갈 것 같은 그런 의심과 그런 걱정들을 뒤로 하고, 유다는 베냐민을 향하여 참으로 진솔하고 헌신적인 그런 사랑을, 형제를, 정말 동생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보여줬고, 정말 부친의 평안을 걱정하는 아들의 마음을 요셉이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울게 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가 형제 가운데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자기를 이제 밝히게 되는 장면이 쭉 나오지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앞에 보면 살아계시다고 형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또 물어요. 이것은 다른 번역에 얘기되었어요.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시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요셉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러면서 5절 이제 보다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낮에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항상 성경 읽을 때마다 나에게 생긴 일이 아니라 사실 남의 일이기 때문에 이걸 되게 그냥 무심하게 읽죠. 그래, 하나님이 어려운 일도 이렇게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사실 요셉은 형들을 이제 눈앞에서 보게 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삶을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창세기 41장에 가면 요셉이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습니다. 므낫세의 뜻은 뭐냐면 잊게 만드는, 글자 그대로 그런 뜻입니다. 잊게 만드는 아들이다. 이게 뭘 잊어버리느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라고 해서 이제 므낫세를 이름을 딱 짓는 겁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생각하기도 싫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형들 다 만나면서 이제 생각이 이제 바뀌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왜 형들을 만나게 되지? 그러면서 자신이 꿈을 해석하므로 말미암아 총리의 지위까지 이르게 되고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대로 말하고 나서 결국은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이제 2년 동안 또 흉년이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죠. 자신의 고난을 딛고 서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왜 그런지를 계속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한 게 오늘 읽은 바 요 말씀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래서 실제로 자기를 때리고 구덩이, 마른 구덩이에 집어 던져 넣으며 어느 20세기라 팔아먹었던 자들은 형들인데 사실 하나님이 자기를 사실 여기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뼈아픈 이야기잖아요. 그냥 걸어서 보내면 되지 왜 꼭 종살이를 하게 만들고 형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종살이에다가 억울한 감옥살이까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생각보다는 이 말은 정말 처절한 말인 겁니다. 내가 만약 이런 일을 겪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보통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는 여기 있고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사용받고 싶지 않아요. 아니, 사용받으면 이렇게 고생하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저는 여기 잘 있음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사람을 보내라고. 옛날에 그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 찬양 때문에 했던 농담인데 그게 사람들의 본심이에요.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의 기적도 너무 좋아.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걸 구경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건 별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놓치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야곱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의 약속을 계속 이어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 어려울 때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왜 굳이 애굽 총리로 왜 갈 필요가 뭐가 있으며 굳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왜 필요할까요?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크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만 사랑하시고 야곱의 아들들만 사랑하시고 이렇게 보면 좁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하죠. 6절에 보면 이 땅에 그러면서 앞에 보면 앞에 그 흉년, 풍년과 흉년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또 하나님께 기록하신 말이 뭐냐면 온 땅에. 사실은 이집트가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흉년이 들거나 풍년이 들면 온 세상이 풍년한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대부분의 세상이 엄청난 그런 복과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시는 것인데,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세상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다스리시잖아요. 이걸 어려운 말로 섭리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 말이 그 뜻이 여기서 이루어지네. 그 말의 내용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 마음을 좀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 그 요나 사건 아시잖아요. 니느웨. 그때 이스라엘의 민족의 원수, 아수르의 수도. 얼마나 이게 컸던지요. 성벽 높이가 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높이가 30m. 뭔 거짓말 같아요. 30m? 그리고 이 성벽의 두께가요. 전차 4대가 일렬로 서서 달릴 수 있을 정도의 두께였어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이게 요나는 막 이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걸 왜 가서 외치라고 하느냐? 민족이 원수들인데 그냥 싸그리 무너뜨려야지.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원수를 물론 원수니까 밉죠. 놔둘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분명히 말씀하시죠. 요나야, 네 하루 만에 피었다가 지는 박는 굴도 네가 그렇게 아끼지 않느냐? 그럼 이 성에 12만 명이 되는 사람이 있다. 가축도 더 많다.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럼 결국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루어지는 모든 후손들을 통해서 특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민족이 온 나라가 복을 받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바라는 마음은 어떨까요? 크게 보면 그런 겁니다. 큰 그림을 보면 이 말에서 우리가 좁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는구나. 맞죠? 그런데 조금 더 물러서서 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가야 될이 땅에 사는 이 신자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도 먹이시지만 그러나 불신자도 먹이십니다. 이걸 자꾸 좁게 보면,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수르, 니느웨, 그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민족의 그 고통들을 보면 살려둘 필요가 없는 놈들이지. 그러니까 이제 요나는 견딜 수 없어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 왜 이들이 회개하냐고요? 난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화가 나가지고 가버렸잖아요. 그게 진정한 사람의 마음이고,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걸 생각하고 이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섭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그냥 세상을 먹여 살리고 세상을 통치시키는 것밖에 없느냐. 그건 큰 대의 안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 무슨 뜻이죠? 제사장 나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예배를 받으심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읽어야 이 가족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참 어디에나 참 부끄러운 그 가족의 역사들을 우리는 더 크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다음에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에서 애굽 온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10절 쭉 지나가면 잘 아는 대로 다 내려와서 살되 고센 땅에 머물며, 고센 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그 카이로 쪽에 있는 나일 삼각지 있죠. 여러분 보시되 왼쪽, 오른쪽 여기가 동쪽이잖아요. 그 지역의 고센 땅이라고 해서 목축하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상 이집트 쪽에서는 진짜 다 메마른 곳이고요. 내려오면서 이제 여기 이집트 쪽에 비옥한 땅이 목초지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쪽에다가 이제 살면 되겠습니다. 자, 11절에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아버지와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봉양하겠습니다. 그리고 12절 데리고 내려오라고 이제 말하고 14절에 자기하고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계산해보면 요셉이 팔려갈 때 그때 베냐민의 나이가 한 4살에서 5살 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애틋했을까라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더라.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고통스러워도 또 어려운 일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산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정말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살아왔던 그 거쳐봤던 교회와 사역 가운데서 느낀 게 뭐냐면 열심히 뭔가 해요. 근데 지나고 가만 생각해보면 예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예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 신앙의 성장과 교회의 영적 능력의 모든 회복은 예배를 빠지지 않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위로와 능력을 경험해야 될 자리는 그것은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꾸 다른 걸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많은 것들을 해본 교회를 거쳐오면서 또 제가 자라났던 젊은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젊은 청년들 몸을 담았던 수준의 교회가 이제 정말 행사가 많았어요. 그걸 보면서 그걸 그 속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그 부산 복음회의가 막 청년들이 막 이 뛰도록 막 수백 명이 나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했는데 본질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에 그런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한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려고 하느냐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주 큰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섭리를 믿는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죠. 여기 창세기 끝에 가면 결론을 다 그렇게 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재개발 소송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끝까지 또 물론 또 협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교회를 또 건축하게 되면 또 건축할 때가 또 기대해야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해야 하니 오늘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도 지금 이번에 어제 뉴스를 보니까 집단 면역은 없다. 있을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보니까 집단 면역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계속 조심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뉴스에서 읽어봤고 코로나를 위해서도 이제 잘 안전하게 지낼 수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제 또 우리 한옥가 집사님 전화를 받았는데 남편분이 이제 식사도 하실 정도로 회복되어 좀 있으면 이제 퇴원할 예정으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어제 유영택 권사님 아들 준이하고도 이제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요. 이제 다리가 좀 안 좋은 부분을 하면 이제 거기만 좀 풀리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즘은 이제 그 병원 따라 틀리긴 한데 그 남산병원 그 원장님은 이 코로나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아직 면회가 아예 면회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계속 회복될 수도 기대해 주시고 그 외에 주일학교 아이들과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요셉과 야곱과 그 요셉의 형들의 이 모든 사건을 읽어보며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해보며 우리가 사는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너무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위협하며 걱정이 되며 참으로 분주한 날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 때에 오늘도 용기 있게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